아시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부자들이 사랑하는 나라, 치안이 좋다는 한국과 일본에 비교해서도 치안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나라,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여전히 글로벌 기항지로서 국제무역의 거대한 중심지이고, 한편으로는 아시아 금융의 핵심 허브입니다. 1인당 GDP가 9만 달러에 달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 강국이기도 하죠. 하지만 내면을,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현지의 사정을 파헤쳐보면 싱가포르 국가 전반에 걸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내부는 조용하게 무너지고 있는 형태. 이게 진짜 무서운 포인트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세 축으로 정리해볼게요. 생활비, 인구, 그리고 국제관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국민들이 제일 원성을 보내고 있는 부분. 첫 번째는 집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에요. 도시의 입장권에 가깝습니다. 입장권 가격이 오르면 도시는 더 반짝이는데 정작 사람은 숨이 가빠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집값이 올랐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월세가 생활을 밀어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싱가포르에선 월세가 크게 뛰었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방 3개짜리 집 월세가 한 달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사례도 거론돼요.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월세가 30%에서 50% 뛰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생활이 붕괴되는 계산식이 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에겐 월급의 절반이 월세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된 거죠. 이쯤 되면 저축이 아니라 생존이 우선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삶의 형태가 바뀝니다. 원래 혼자 살던 사람들이 룸메이트를 구합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 공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외곽으로 밀려납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집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시간보다 이동하는 시간이 더 커지는 느낌이 들어요. 무엇보다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공포가 생깁니다. 이번엔 얼마나 오를까? 그 질문이 다음 달 예산보다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집이 안식처가 아니라 일정표가 됩니다. 월세는 달력처럼 돌아오니까요. 매달 매달 숨통을 조여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싱가포르는 원래 부자였잖아. 왜 이제 와서 여긴 더 이상 못 살겠다는 말이 커졌을까요? 대체로 흐름은 이렇습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그 돈이 먼저 고급 주택시장에 꽂힙니다. 그리고 그 상승이 임대시장으로 번집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포인트가 있어요. 상승이 한 지역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임대료는 주변으로 번지고 결국 도시 전체에 체감이 됩니다. 특히 세계가 불안해질수록 돈은 규칙이 명확한 곳으로 이동해요. 싱가포르는 치안이 좋고 법이 예측 가능하고 영어가 통하고 행정이 빠르죠. 자본 입장에선 안전한 정박지입니다. 그런데 그 정박지가 거기 사는 사람에겐 가격 폭풍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는 부유한데 개인은 가난해지는 감각. 그 균열이 커질수록 몰락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해요. 이제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볼게요. 차입니다. 정확히는 차를 가질 권리예요. 싱가포르에는 차량 소유 권리 제도가 있습니다. 차량을 무한정 늘리면 도시가 마비되니까 정부가 총량을 제한하고 그 권리를 갱매로 파는 방식이죠. 취지는 합리적입니다. 도시를 굴러가게 하려는 장치니까요. 하지만 가격이 폭등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차를 가질 자격을 사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번호판이 1억이라는 말에 충격받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이건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체감의 문제예요. 같은 도시를 사는데 선택지가 갈립니다. 누군가에겐 차가 생활이고 누군가에겐 금지된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시간이 갈리면 기회도 갈립니다. 이 도시에서 내가 어떤 속도로 살 수 있는지가 정해지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시선을 위로 올려볼게요. 싱가포르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공했을까요? 이 이야기에는 리콴유라는 이름이 늘 등장합니다. 작은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가장 확실한 전략을 택했다는 평가를 받죠. 치안과 규칙을 강하게 세우고 행정을 빠르게 만들고 외부 자본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신뢰를 국가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 차원에서 사업하기 좋은 도시를 설계한 거예요. 예측 가능한 규칙, 낮은 리스크, 빠른 의사결정. 그 결과 싱가포르는 금융 중심지가 됩니다. 그런데 성공이 너무 잘 굴러가면 역설이 생겨요. 돈과 사람이 몰릴수록 도시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순간 내부 구성원부터 흔들립니다. 성공이 도시를 키웠는데 그 성공이 도시를 살기 어렵게 만든다. 이게 지금 싱가포르가 겪는 진짜 아이러니한 지점이에요. 이제 세 번째 축으로 가볼게요. 인구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요. 출산율 얘기를 빼면 싱가포르 이야기는 완성되지 않아요. 2024년 기준 싱가포르 출산율은 0.97명입니다. 주변 아시아 국가는 한국 0.75명, 일본 1.15명, 중국 1.25명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일본과 중국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출산율 저하가 더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도시국가일수록 인구 변화가 바로 체력 저하로 이어지거든요. 그럼 싱가포르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이민입니다. 싱가포르 모델은 필요 인력을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성장해왔어요. 성장기에는 정말 잘 맞아떨어집니다. 사람을 받으면 경제가 커지고 도시는 더 국제화되고 기업은 더 몰려오죠. 하지만 성숙기에 들어서면 긴장이 생깁니다. 현지인 입장에선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내 집은 왜 이렇게 비싸졌지? 내가 경쟁해야 하는 상대는 누구지?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는 도시에 계속 살 수 있나?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주거비가 오르고 생활비가 오르고 경쟁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인생을 결심이 아니라 계산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키아수, 지기 싫고 뒤처지기 싫고 손해보기 싫은 마음. 그게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도시의 압박으로 작동합니다. 성과는 나오는데 숨은 더 가빠지는 방향. 이게 성공의 역설이에요. 여기까지가 생활비와 인구의 이야기라면 이제 마지막 축이 남았습니다. 국제관계입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으로도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물류가 지나고 중계를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아시아 금융 중심지이자 물류 중심지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계는 중심지 하나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업들은 공급 체인을 나누고 위험을 분산시키고 정치 리스크가 커지면 돈과 공장과 물류가 이동합니다. 싱가포르는 그동안 안정이 무기였는데 세계가 불안해질수록 경쟁도 더 치열해집니다. 주변 국가들이 올라오고 기업들은 선택지를 늘리고 싱가포르는 더 비싸진 도시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그리고 여기서 치명적인 연결이 하나 생깁니다. 성장 압박이 커질수록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민 의존이 다시 커지고 그 과정에서 주거와 생활비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반대로 이민을 줄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인력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은 서비스 비용과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즉, 규제를 강화하면 생활비가 다시 오르는 역풍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싱가포르가 마주한 딜레마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비용이 붙습니다. 여기서 균형을 위해 한번 분명히 말할게요. 싱가포르는 지금도 강점이 많습니다. 치안, 기반시설, 행정효율,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반, 그리고 공공주택 같은 제도적 장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몰락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는 이 강점들이 시민들의 체감 부담을 상쇄할 만큼 빠르게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은 버티는데 속이 먼저 꺼지는 형태. 그게 사람들이 느끼는 몰락이에요.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싱가포르의 몰락은 가난해져서가 아니라 비싸져서 시작된 몰락입니다. 집이 무너지면 생활이 무너지고 이동이 비용이 되면 기회가 갈리고 인구가 줄면 시스템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국제관계가 흔들리면 중심지 프리미엄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싱가포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점점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국가화 되어가고 있다는 각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그 자체가 이미 신호일지도 몰라요. 주거가 계급이 되고 이동이 비용이 되고 아이를 낳는 일이 계산이 되는 순간 도시는 성장해 보이지만 사람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싱가포르는 그 미래를 먼저 보여준 사례에 가깝습니다. 겉지표가 아니라 살아가는 감각이 무너질 때 몰락은 조용히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서울 한 곳에 기회와 비용이 동시에 쏠리지 않는 만드는 구조. 청년이 떠날 계획이 아니라 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구조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도시의 성과를 키우는 것보다 그 성과가 생활로 흘러들게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사람이 남는 도시만이 끝까지 성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